VOA 세계 뉴스입니다.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 참사가 발생한 레바논을 돕기 위한 국제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엔이 후원하는 화상회의를 주최해 레바논 지원기금을 모금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모두가 돕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베이루트 항구에서 장기간 적재된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이 폭발해 현재까지 사망자 및 실종자 214명, 부상자 5,000명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레바논에 식량, 식수, 의약품 등 긴급 지원을 제공했고 1,7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베이루트에서 오늘 폭발 참사와 관련해 수천 명이 도심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오늘 탈레반 죄수 400명의 석방을 발표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아프가니스탄 대부족장 회의 로야 지르가가 탈레반 죄수 400명의 석방을 승인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수도 카불에서 로야 지르가를 소집해 지도자와 정치인 3,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탈레반은 2월에 맺은 평화 합의에서 탈레반 죄수 5,000명과 탈레반의 포로로 잡힌 아프간 정부군 1,000명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탈레반은 이미 정부군 포로 1,000명을 석방했고 아프간 정부가 이번에 마지막 남은 400명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가니 대통령은 로야 지르가에서 탈레반 측은 포로 400명 석방 3일 안에 항구적인 휴전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의 마신다 라자팍사 총리가 오늘 네 번째로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동생인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이날 수도 콜롬보 외곽의 불교 사원에서 취임식을 주재했습니다. 라자팍사 형제가 이끄는 여당 스리랑카 인민전선이 5일 치러진 총선에서 의회 전체 의석수 225석 가운데 145석을 차지했습니다.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는 앞서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스리랑카의 대통령을 역임했고 다수의 불교계 싱할라족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25년간 진행된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족 반군 간의 내전에 종식을 이끌어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환자가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자체 집계 결과 미국의 코로나 환자가 500만 200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확진자가 400만 명을 넘어선 지 16일 만이며 전 세계 환자의 4분의 1 규모입니다. 브라질의 누적 환자 300만 명, 인도가 200만 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는 89만 명에 근접해 세계 4위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어제 6,5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약 700명이 사망했습니다. 멕시코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4만 6천 명에 달하며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경제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을 골자로 한 행정조치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돈이다. 이 돈이 사람들에게 일터로 복귀할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의회의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협상이 결렬된 뒤 나왔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대부분의 지역이 흐리고 폭우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남강, 임진강, 예성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에서 10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고 연안, 신계, 평강 등 황해 남북도, 개성시, 강원도 내륙 일부에서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이 이달 중 축소된 형태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전격 교체됐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핵탄두 소형화란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끔 탄두를 작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최원기 기자가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제 공식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영국의 그 로이터 통신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그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렇게 그 경위를 밝히면서 3일 그 보도한 내용입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그 핵 개발을 막기 위해 그동안 그 여러 번의 그 대북제재 그 결의안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를 감시할 그 대북제재위원회를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이제 그 여러 나라에서 그 전문가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1년에 그 두 번 보고서를 내는데요. 중간 네. 보고서 이제 그 최종 보고서 이렇게 두 번 내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그 제재 위반 사례가 그동안 많이 적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정제유, 또 석탄 수출, 외화 벌이 아, 또 불법 그 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동안 당겼는데 올해는 이런 내용 외에 북한이 그 핵무기 소형화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유엔 안보리 그 보고서에 그 올라가 있어서 이제 눈길을 끄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그 몇몇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북한이 이미 탄도 미사일에 그 장착이 가능한 소형화된 그 핵탄두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벌써 몇 년 전서부터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유엔 보고서가 이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그 제재를 더욱 어기고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하나의 그 공식화되는 이런 긴박성 이런 것이 더해지는 그런 메시지고요.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이제 전문가 패널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아마 그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이 내용에 대해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가 네. 없었으면 이제 이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 되는 건데요. 아마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일부 국가가 이것을 로이터 통신에 흘려서 이 내용이 공개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것이라고 보는 그 견해들은 뭐 이전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미국도 이미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이미 적어도 한 2015년부터 북한이 그 핵무기를 소형화할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그 노동미사일 또 화성 14호, 화성 15호 여기에 그 장착할 수 있는 작은 핵무기 탄두를 개발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2017년에 단독 입수했다면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국방부사나 국방정보국이 발표한 보고서인데 북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 평가 보고서입니다. 여기를 보면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위한 그 발사를 포함해서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북한이 이미 그 ICBM, 즉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정보당국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보고서 내용입니다. 따라서 네. 이번에 그 언론에 보도된 그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서 그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미국의 평가에 몇몇 유엔 회원국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실렸다. 이런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최현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보고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고농축 우라늄 생산도 계속하고 있고 그 경수로 건설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아시겠지만 그 북한은 그 핵무기를 만드는데 이제 두 가지 그 수단이 크게 있는데요. 플루토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북한은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 특성이 좀 다른데요. 플루토늄은 그 우라늄을 그 재처리해서 그 거기서 나오는 그 우라늄으로 폭탄을 만드는 건데요.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은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려면 상당히 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그 유명한 영변핵 시설 같은 데 보면 이제 원자로도 있어야 되고 또 냉각탑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외국 정보 기관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농축 우라늄은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시설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정도 하나 정도의 그 크기만 해도 수천 개의 그 원심 분리기를 두고서 농축 우라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숨겨놓기가 좋다 이런 건데요. 그 아시겠지만 북한은 이미 이 시설 일부를 그 영변 핵실에 두고 공개했고 일부는 이미 그 비밀 시설에 영변 외에 다른 지역에 이제 그 감춰두고 이제 그 이걸 가동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이 비밀 핵시설의 그 위치 이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2월이죠.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이 그 어디다가 이 비밀 그 농축 우라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것을 폐기해라. 이런 것이 당시 보도가 돼서 큰 그 화제를 모았는데요. 북한의 어쨌든 핵시설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상당 부분을 이제 미국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같은 그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를 어기고 계속 그 고농축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 또 핵시설 핵탄두를 계속 만들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불법 석탄 해상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석탄은 한때 북한이 그 중국에 수출하던 핵심 수출품이었습니다. 전체 대중 수출에서 40%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던 그 효자 수출 품목이었는데요.
네.
안보리가 지난 2017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안보리 대북결의 이상 7.15를 채택하면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요. 이에 따라서 북한의 그 주요 외화 수입원을 완전히 차단하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 그 북한이 해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소형 선박에 석탄을 싣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다시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 북한의 불법 환적, 즉 그 선박과 선박을 이용해서 이제 해상에서 그 화물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에는 그 정제유 제품을 옮겨 싣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 석탄 수출에도 그런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확인한 겁니다.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그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은 여러 척의 북한 선박들이 베트남 앞바다에 있는 그 통킹만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여러 소형 선박이나 또 정체불명의 선박에 이 석탄을 옮겨 싣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 이런 그 보고서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그 북한이 올해도 그 석탄 수출 금지를 명시한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각국의 경계를 호소를 했는데요. 이미 북한은 지난해에도 그 석탄 수출을 3억 7천만 달러 정도를 수출한 걸로 파악이 됐다고 그 올해 초에 발표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2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금액 같으네요.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이버 공격, 그러니까 해킹 같은 거죠. 북한에 있는 사이버 조직이 있어서 그 네. 조직이 이제 각국의 이제 기업 또는 그 중앙은행 이런 것을 이제 털어서 컴퓨터망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돈을 빼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보고서 내용에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억 달러나 지금 그 해킹을 해서 이걸 확보했다면 북한의 이제 연간 수출고보다 더 많은 돈이 그 사이버 해킹,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이제 확보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어디서 활동을 해서 이제 돈을 그 해킹을 했는지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데요. 그동안의 그 과거 사례를 보면 가장 유명한 것이 북한이 2016년도입니다. 당시에 북한이 그 방글라데시 그 중앙은행을 해킹을 해서 여기서 한 8천만 달러를 그 훔쳤다 이런 그 보도가 많았었고요. 그 뒤로도 약 30여 개국의 100여 개 기관을 상대로 해킹을 감행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중동 이런 등지에서도 사이버 공격을 해서 이제 돈을 벌었다 이런 게 많은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이버 공격은 사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도 하고 뭐 러시아도 하고 뭐 많은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이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서 이런 사이버 공격을 한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그 다른 사례와는 다른 눈에 띄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공식 발표가 아니었다는데 언제쯤 그러면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을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예.
이 보고서가 9월 초쯤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따라서 그 다른 돌발 변수가 없으면 다음 달에 공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대하는 나라가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다음 달이 돼야 좀 더 확실한 상황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보리 산하의 그 대북제재위원회 여기 전문가 패널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예.
2009년에 설치가 됐고 여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개 상임이사국하고 그다음에 한국, 일본, 지금 싱가포르 이렇게 총 8개 나라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그 북한을 비롯해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조사를 하고 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아까 그 최원기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8월 달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 이듬해 2월에는 그 일련 활동을 총정리하는 최종 보고서 이렇게 그 두 차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회에서는 협의를 거쳐서 안보리의 보고서를 제출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특정 국가가 반대를 하면 일반에 공개가 되지 않고 그냥 그 비공개 문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18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이 그때 밝힌 내용을 보면 러시아가 그 전문가 패널을 압박해서 자국이 연루된 제재 위반 내용을 고치도록 했다면서 수정된 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그런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 2018년에 중간 보고서는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고서가 공개가 되려면 여기에 반대하는 나라가 없어야 되는 그런 그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무부도 이번 유엔 보고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VOA가 이제 국무부에서 이 같은 그 언론 보도가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유엔 보고서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아, 국무부는 그 이 보고서를 그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그 4일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이것이 아직 그 보고서가 공식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식 언급은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관도 북한 미사일이 위협이다 이런 말을 했군요.
네, 지난 4일에 우주 미사일 방어 심포지엄 이런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 이제 그 대니엘 카블러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북한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이 나온 이유는 이제 그 최근 그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블러 사령관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이유는 북한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에 어떤 종류의 그 탄두가 탑재됐는지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북한에서 발사하는 모든 미사일을 최고 위협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군을 준비시키고 미사일 방어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기조연설에 나섰던 그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이 있었는데요.
네.
리처드 사령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 추구를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그 북한의 이런 능력이 영내에 있는 미군과 또 동맹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몇 년 동안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핵탄두 소형화 문제를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같은 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제 VOA가 여러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그 물어봤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이미 그 핵탄두 소형화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이 그 자체로 개발한 그 장거리 미사일이죠. 화성 14호. 또 화성 15형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러시아 과학자가 좀 도움을 주지 않았겠느냐. 소형화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외부 도움을 좀 받았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아마 이 자신이 확보한 이 기술을 그 가까운 그 중동의 그 동맹국 그 이란에게 넘겨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그 언급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핵탄두 소형화 뭐 중요하고 또 미사일 또 멀리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기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이것도 정말 필수적인 것인데 북한이 그러면 지금 현재 재진입 기술도 확보를 했는지 이것이 지금 큰 뭐 의문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그 대륙을 넘어서 아주 멀리 그 쏘게 되는 그런 미사일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먼저 발사가 돼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그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면서 목표물을 겨냥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때 이제 그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할 때 여러 가지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이 이 재진입 기술까지 갖춰야 이제 핵탄두 소형화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여기에 재진입 기술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이제 그 미국에 대한 그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른 두 가지가 지금 갖춰진 상태에서 과연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을까 아닐까 이게 큰 관심사인데 아직까지 전문가들의 견해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은 일단 2017년에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성공한 뒤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 전역의 사정권인 ICBM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도 입증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여기 대표적인 게 바로 말씀드린 재진입 기술입니다.
네.
재진입을 하려면 그 음속의 20배 속도로 우주 궤도를 비행한 탄두가 그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그 공기 마찰에 의한 그 아주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이것을 견뎌내야만 성공적으로 이제 그 대기권에 재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런 그 고열을 견디기 위해서 내연합금 기술 이게 필수인데 북한이 과연 이런 합금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단정할 수 없다. 북한이 그런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미 15형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통해서 그런 기술을 확보했을 수도 있다. 이런 그 일부에서는 이런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 안에 북한이 또 시험 발사를 혹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있고 또 핵탄두 소형화도 이뤘으니까 이제 올해 안에 그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북한이 그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험 발사를 하게 되면은 북한이 이제 스스로 자신들이 핵무기를 완성했다는 이것을 이제 입증하는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0일밖에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또 쏜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군부 펜타곤에서 이제 강경 대응할 수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싫어하고 또 중국도 이걸 싫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북한이 지금 올해 안에 그 시험 발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중에 축소된 형태로 실시될 것이다 이런 발표는 나왔는데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과 그 미국 당국에서 이제 축소된 형태로 실시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날짜는 안 나왔는데 한국 언론은 대개 8월 16일에서 28일 사이에 있지 않겠냐 이런 그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 이제 할지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축소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그런데 군사 훈련이 축소돼서 실시하는 그 이유,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그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려면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의 그 미군 병력이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 현재 코로나 때문에 병력 이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아직도 그 코로나 확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그 최근 미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가는 미군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 예정됐던 그 미한 연합기동훈련도 이미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번에도 미한 연합훈련이 다시 한번 연기가 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엔 좀 상황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두 나라 모두 훈련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또 사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미국을 보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주요 훈련들이 유예되거나 연기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2년째 이어지면서 그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1, 2년 정도 훈련을 안 해도 대비 태세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그 상황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향후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의 경우에는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 때문에 이번에 그 훈련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그런 그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전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3단계 평가 중에 두 번째 단계인 완전 운영 능력 평가를 이번에 이루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축소된 형태라도 훈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또 한국은 이번 훈련에서 완전 운영 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고요. 국방부도 최근 그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에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북한으로서도 이번 군사훈련이 아주 큰 그 관심거리일 텐데 특별히 중시하지는 않을까요?
네,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볼 것으로 지금 그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아시겠지만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없애라, 철폐해라 이런 것이 이제 오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 없애는 것이 군사훈련을 그냥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예전처럼 축소하지도 않고 뭐 만일 이것을 계속한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이제 그 적대시 정책 철폐에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경하게 나오거나 또 호전적인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번 훈련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강도로 될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으로 그 관측동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전격 교체됐다는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협상 대표로 새로 임명된 사람이 도나 웰튼이라는 신임 대표인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도나 웰튼은 미국의 그 여성 외교관입니다. 상당히 노련한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무부에서 그 26년간 그 전략 문제 또 정무 문제 이런 것을 다뤄온 그 외교관이고요. 일본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5년 이상 정무 그러니까 정치 문제 이런 것을 담당해온 외교관이고요. 최근에는 그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담당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전격 교체됨으로써 그 방위비 협상 문제가 이제 새로운 어떤 단계 이걸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곧 방위비 협상을 재개할까요?
네, 일단 그 미국의 방위비 협상 대표가 전격 교체됐지만 협상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역시 가장 큰 변수는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요.
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아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모두 서두르지 않고 관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올해 방위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이미 협상이 타결됐어야 되는데 지금 7개월 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추후 협상 일정도 잡혀 있지 않는 상태고요. 한때 한국이 이제 13%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타결이 임박했다 이런 그 관측, 언론 보도들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고수하면서 합의 타결이 불발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주한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기한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한국 정부가 잠시 부담을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후 한국 정부가 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담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무급 휴가는 일단 끝났고요.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지금 특별히 서두를 필요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그 50억 달러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두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일본 모두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서두르지 않고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비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5.1 방위비 분담 문제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5일 그 폭스뉴스하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방송 진행자가 그 연임, 그러니까 다시 재선에 그 성공하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위비를 그 증강하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해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미군이 지켜주는데 돈을 덜 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꼭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나토, 아시아 동맹국들한테도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물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더라면 북한이 협상장에 나왔을 것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한 배경,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면 북한이 협상장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이제 만약에 지금 선거를 앞두지 않고 있다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시한 것이 증시의 주가 지수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일부 지수들은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실제로 코로나 사태 초기에 폭락했던 주가가 모두 회복이 됐고요. 일부 지수는 또 사상 최고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일 한 가지, 즉 그 선거를 앞두지 않았다면 벌어질 또 다른 한 가지 일로 중국, 북한 등 모두가 합의를 희망하면서 첫날 24시간 이내 협상 테이블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미국은 대선을 앞둔 상황이고 이래서 세 국가들이 지금은 지켜보길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들이 그 대선을 앞두고 협상을 진척시키기보다는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점을 암시를 했는데요. 즉 지금 그 대선 때문에 북한과 협상이 여의치 않다. 북한이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관망하고 있다. 이런 그 속내를 내비친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가 북한과의 협상에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일 상원 청문회에 나온 알렉스 웡 대북 특별 부대표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네, 웡 부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필요한 실무 차원의 협상을 아직 하지 못했다 하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알렉스 웡 부대표의 이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 내용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알렉스 웡 부대표는 그 북한 핵 문제를 그 실무적으로 다루는 일종의 그 실무 책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이날 청문회에서 그 알렉스 웡 부대표는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인데 이를 하려면 그 실무 협상 어떻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룰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은 여기에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제재와 관련해서 더 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좀 우회적으로 하긴 했지만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비건 그 부장관이죠.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과 그 비핵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소통, 대화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7월 10일 북한은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 후에 미북 간 접촉은 뭐 전혀 없었던 건가요?
네. 물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
일단 현재 그 수면 위로 드러난 미국과 북한의 접촉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김여정 담화를 전후해서 미국 내에서는 그 10월의 반전,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런 관측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예.
대선 전에 이제 그 외교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관측이었습니다. 또 그 비건 특별 대표도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도움이 된다면 3차 미북 정상회담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해서 기대감을 높였고 또 김여정이 며칠 후에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 미북 간 정상 간의 관계가 각별하다.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미북 간의 정상회담 또 이것을 위한 그 미북 간 접촉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북 간의 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또 워싱턴의 관심이 대선에다가 또 신종 코로나 대응 이런 데 쏠리면서 지금 그 북한 문제는 그 워싱턴에서 뒤로 좀 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내년 봄쯤에 미국의 다음 대통령, 뭐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협상을 하자. 뭐 혹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과 북한이 그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잠시 나왔지만 지금 대선이 아니라면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회담을 하고 있을 것인데 지금 대선 때문에 못한다 이런 걸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직 그 특별하게 그 입장을 전하거나 하자 이렇게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서 별다른 그 특별한 신호가 없는 한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다음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가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되면 바이든하고 하든가 그런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관련 소식과 함께 미한 연합군사훈련 그리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교체됐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3대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은 노예 제도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절충한 1850년 타협안을 승인함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이 타협안이 통과된 뒤에 미국은 얼마 동안 평온한 모습을 보였고요. 14대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어스 대통령이 재임 중에 취한 조치는 남북전쟁의 전주곡이 됐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4대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랭클린 피어스요. 좋은 대통령이었는지 나쁜 대통령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주당 소속이고 변호사 출신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는데요. 별로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네, 지금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 프랭클린 피어스는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사실 피어스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는데요. 피어스 대통령은 어떤 배경에서 자라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나 프랭클린 피어스는 젊고 유능한 정치인으로 각광받았습니다. 32살의 상원 의원이 되고요. 48살의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 당시 최연소 상원 의원 그리고 최연소 대통령 기록을 세웠습니다. 나는 1804년 11월 23일에 미국 동북부 뉴햄프셔주의 힐스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께서는 미국 독립전쟁에 나가서 싸우신 분인데 나중에 뉴햄프셔 주지사를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메인주의 모든 대학에 다녔는데요. 거기서 나중에 문학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 너데니얼 호손과 앤리 롱펠로우 같은 친구들을 만났고요. 이때 맺은 우정이 평생을 갔습니다. 대학을 나온 뒤에는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로 이름을 얻으면서 정계에도 진출했습니다. 뉴햄프셔 주의원을 거쳐서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지냈고요.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을 벌일 때는 군인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네, 프랭클린 피어스는 처음에 일반 병사로 멕시코 전쟁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곧 장교로 승진했고요. 준장으로 별까지 달았는데요. 멕시코 전쟁은 피어스에게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지 못했다고 가우처 대학 역사학과 진 베이커 교수는 말했습니다.
피어스가 멕시코에서 싸울 때인데요. 말이 놀라서 날뛰는 바람에 큰 부상을 당해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겁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죠. 저는 그것이 피어스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큰 기대를 받았는데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거죠.
프랭클린 피어스는 예상치 않게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던 건데요. 1852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피어스는 이미 정계에서 물러나서 다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제인이 워낙 워싱턴 생활을 싫어해서 고향 뉴햄프셔에 돌아와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남부와 북부 양쪽을 만족시킬 만한 후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어스의 친구들이 그의 이름을 후보자 명단에 올렸던 겁니다.
민주당 내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부인들은 남부 출신 후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요. 북부 정치인들 가운데 스티븐 더글러스같이 더 잘 알려진 정치인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은 또 남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피어스는 흔히 카퍼헤드라고 부르는 북부 민주당원이었습니다. 북부인이면서 남부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퍼헤드라고 불렀는데요. 1850년대 당시 노예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간의 의견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는데 피어스는 북부 뉴햄프셔 출신이면서 남부와 의견이 같았기 때문에 좋은 타협안이라고 생각됐던 겁니다.
40차례가 넘게 투표가 계속된 끝에 프랭클린 피어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는데요. 피어스는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위그당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피어스는 남북을 화합으로 이끌 타협안으로서 대통령에 선출됐지만 궁극적으로 남북을 분열로 이끈 셈이 됐는데요. 바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캔자스와 네브라스카를 포함하는 루이지애나 지역을 미국이 1803년에 매입했는데요. 1820년에 노예주였던 미주리주 남부 경계선을 중심으로 그 북부에 위치한 주와 준주에서는 노예제도가 금지됐습니다. 바로 미주리 대합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서부로 진출하는 가운데 1820년 이후에는 미주리 경계선 북쪽에서는 노예제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1854년에 스티븐 더글러스 상원의원이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 지역을 캔자스와 네브라스카 두 개 주로 분리하고 이 두 개 주에서 노예 제도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주민들에게 맡기자는 거였습니다. 미주리 대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이었죠.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노예주가 늘어나더라도 미국 연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1854년 이 법이 발효되면서 캔자스는 북부인들과 남부인들의 싸움터가 됐습니다.
1856년 노예제를 옹호하는 무리들이
노예제 배지론자들이 모여 사는 로렌스를 습격했다. 이들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인쇄기를 파괴했으며 마을 주민들을 살해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노예제도 폐지 운동가 존 브라운은 복수를 다짐했고 며칠 뒤에 포타와 토미 강변에 살고 있던 노예제 옹호론자들을 공격해서 살해했다.
네, 피투성이 캔자스라고 불리는 일련의 폭력 사건이 이어진 건데요. 피투성이 캔자스는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 때문에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 허용 여부를 주민투표에 맡기자는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이 통과되자 노예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서로 캔자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주민투표가 실시될 당시 캔자스의 유권자 수는 사실 1,500명에 불과했지만 실제로 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수는 6,000명이 넘었는데요. 노예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서로 다른 주에서 몰려와서 투표했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 결과 노예제 지지자들의 승리로 나타났지만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투표가 무효라고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양측 사이에 폭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 겁니다. 결국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북부 민주당원들이 피어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 피어스 대통령은 185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19세기 미국 역사 전문가인 진 베이커 가우처 대학 역사학과 교수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피어스가 재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았더라면 4년 더 일했을지도 모르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자 명단에 피어스의 이름이 오르긴 했거든요. 어쨌든 제임스 뷰캐넌이 더 경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됐고요. 뷰캐넌이 남북 분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아래서 민주당은 뷰캐넌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겁니다.
결국 피어스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고향 뉴햄프셔로 돌아갔는데요.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은 전임자 밀러드 필모어 그리고 후임자 제임스 부캐넌과 함께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피어스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하위 그룹으로 구분되고 있죠. 어떤 업적을 세웠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하천과 항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자금을 대는 진보적인 법안을 거부했고요. 철도 관련 법안 같이 이 주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법안이라면 모두 거부했습니다. 피어스 대통령 정권 당시 내각도 굉장히 약했고 잘한 점을 찾기가 힘드네요.
1854년 미국의 매슈 페리 제독이 7척의 배를 끌고 다시 일본을 찾았다. 일본 막부는 페리 군대의 위협에 무기력하게 굴복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했는데 미국의 최혜국 지위를 보장하고 영사 주재와 구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조약의 골자였다.
네, 정윤미 씨 등이 쓴 일본에게 고함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미일 화친 조약은 피어스 대통령 당시에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피어스 대통령보다는 전임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가우처 대학 역사학과 진 베이커 교수에 따르면 피어스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외교를 강조했지만 외교 면에서도 그렇게 두드러지는 업적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피어스 대통령 시절에 매슈 페리 제독이 일본으로 항해하긴 했죠. 하지만 전 그게 별개의 일이라고 보는데요. 19세기 내내 미국과 극동아시아의 관계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피어스 대통령이 쿠바를 합병하려는 안을 지지했고 중미 지역에 미국의 기반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외 정책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베이커 교수는 프랭클린 피어스가 그저 성격이 좋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녁 때 함께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교적인 인물이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1850년대 중반 격동의 시기에 미국을 이끌어 나갈 만한 지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피어스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힘이 없었고요. 미국인들로부터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어스는 국민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노예제도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 생각을 몰랐다는 거죠.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4대 프랭클린 피어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자립적인 경제를 갖게끔 하는 것은 미 국제개발처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가난한 나라가 더 이상 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끔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미 정부의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아프리카 담당 크리스 멜로니 부행정관 대행은 가난한 나라들이 자립경제를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목표이자 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If we want to end the need for foreign assistance in a given country, it means that country has to be self-reliant.
국제개발처에 따르면 자립경제를 이루려면 두 개의 요인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What I mean by commitment are things like policy choices, informal governance mechanisms, cultural norms.
여기서 경제 상황을 살핀다는 것은 정책의 선택 여지,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문화적 요인, 또 경제 발전에 어떤 것이 방해 요소이고 도움을 주는 요소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라고 크리스 멜로니 부행정관은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개발처는 해당 국가의 경제 개발 역량을 살핍니다.
So things like education levels, health levels,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to deliver services, the strength of civil society, the economic structure.
크리스 멜로니 부행정관은 교육 수준, 보건 상황, 정부의 행정 역량, 민간 사회 역량, 또 경제 구조처럼 펜으로 바꿀 수 없는 기존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한 나라를 도와서 경제 역량을 키우고 그 나라가 경제적 자립을 이뤄 스스로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So this idea of a journey self-reliance, I kind of like to say at the end of the day, it's a fancy way of talking about the development spectrum, making sure that we're doing a very country-centric approach to that. And particularly
크리스 멜로니 부행정관은 자립 경제를 이루기 위해 미국은 국가별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에서 어떤 특정 국가가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최근 각국이 갖고 있는 여러 환경과 역량에 대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나라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싶으면 국제개발처가 만들어 놓은 국가별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3자의 자료를 활용해 만든 것으로 한 나라의 자립 능력은 물론 강점과 약점을 17개 항목에 걸쳐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자료는 국제개발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selfreliance.usaid.gov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